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이제 띄울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좋은 리더겠죠. 좋은 리더가 있어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좋은 리더는 누구냐, 어떤 리더가 되어야 좋은 리더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타이틀을 달았어요. 좋은 리더, 좋은 부모, 좋은 교사. 그래서 앞부분은 좀 폭넓게 우리가 좋은 리더가 누구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뒷부분은 조금 더 교회 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이 리더의 범주에는 여러분 다 포괄이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리더이시죠.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도 가정의 리더시죠.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정의 리더이십니다. 할머니 할아버님 리더십니다. 우리 구역 식구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장이다. 리더십니다. 선교회를 맡고 있다. 리더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리더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좋은 목자, 좋은 리더는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양 옆에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항상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있는 존재감이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존재감을 주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예를 들면은 우리 반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괴로워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번호를 검색했는데 우리 교회 학교 담임선생님이에요. 그 전화를 받는 선생님은 최고의 리더일 겁니다. 그 아이한테는 이 선생님이 최고의 나의 신뢰를 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목표로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눈물 흘릴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번호를 검색했는데 그 검색한 번호가 교회 학교 교사. 우리 이런 교사 됩시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항상 우리 아이 옆에 존재감을 심어주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 때 선생님이 옆에 있잖아. 어려울 때 나를 찾아. 선생님이 위로해줄게, 안아줄게, 기도해줄게. 좋은 목자는요, 항상 양과 함께하는 목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계속 양을 지킵니다. 배고픕니다. 그럼 양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갖다 줍니다. 이리가 옵니다. 그럼 양이 무서워가지고 울게 됩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이 목자가 좋은 목자고 이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항상 양과 함께하는 리더십에서 얘기했을 때 구성원과 함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누군가는 목자이겠죠. 오늘 강의로 이야기한다면 리더일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고파도 울어요. 밥 갖다 달라고. 목말라도 울어요. 물 갖다 달라고. 이리가 쳐들어와요. 무서우니까 울어요. 지켜달라고.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심장이 쿵쿵쿵 뛴대요. 무서워서. 계속 뛰는데도 목자가 옆에 안 와요. 그러면은 심장 스트로크가 온대요. 발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양들도 많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케어하고 계십니까? 걔네들이 지금 선생님 찾고 있진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힘들다고, 눈물 난다고,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양이 목자를 찾듯이 목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장 여러분 여기 계실 거예요. 구역원들이 찾는 겁니다. 구역장님 어디 계세요? 저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팍팍해요. 괴로워요.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어요. 좋은 리더는 항상 구성원과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목자, 나쁜 리더는 어떤 리더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목자는 나쁜 목자입니다. 삭군 리더는 나쁜 리더입니다. 삭군은요, 이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리더는 나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왜 나쁘냐? 나에게 맡겨진 양을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돈만 받고 일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리더, 나쁜 목자입니다. 자기가 바쁘면은 아이들한테 연락도 안 해요. 교회 학교에 애들이 오지도 않는데 연락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하고, 그냥 교회 왔으니까 봉사는 하나 해야겠고, 뭐 그냥 대충 때우지 뭐. 뭐 애들이 교회 학교 안 온다? 코로나 기간인데 어떡해? 못 오는 걸 어떡하라고? 그냥 나는 여기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된다 뭐. 애들 뭐 알아서 오겠지 뭐. 여러분, 이런 목자는 나쁜 목자입니다. 이런 교사는 나쁜 목자예요. 여러분, 서울교회에는 이런 목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양과 함께하는, 구성원과 함께하는 그러한 멋있는 리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저는 리더상으로서 코치로서의 리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사용하고요, 상담학에서도 사용하고요, 요즘 많은 학계에서 코치, 코칭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다른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연구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목표는 코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치로서의 교회학교 교사, 코치로서의 구역장, 코치로서의 선교회 회장, 코치로서의 부모, 코치로서의 조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여섯 가지를 기록을 했거든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코치 역할을 할 것이냐. 여섯 가지 역할은 첫 번째 교사, 두 번째는 역할 모델, 세 번째는 지원자, 네 번째는 상담자, 다섯 번째는 친구, 여섯 번째는 선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코치로 처음에 이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훈육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학교 교사도 해당되고요, 부모에게도 해당되고요, 조부모에게도 해당되고요, 구역장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죠. 구역장이 예를 든다면 오늘 구역 모임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어야 돼요.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구역원 식구들이 신앙에 지금 발전을 못 이루고 있어요. 성숙이 없어요. 자꾸만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돌이키게끔 하는 역할도 교사로서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입니다. 역할 모델은 내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떠들지 마, 너 성경 하루에 3장 읽어 3장 읽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럼 아이가 내 모습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3장 내가 읽으면 아이가 내 모습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역할 모델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피자 가게 가서 피자도 사주고, 구역 식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교회 앞에 카페에서 차 한 잔도 하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게 지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고민이 되고 외롭고 걱정이 되고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리더입니다. 말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듣는 리더십. 여러분, 상담은요 아트 오브 리스닝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상담은 아트 오브 리스닝, 듣는 예술이 상담이에요.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요 듣는 예술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아이들 눈물 많아요. 고민 많아요. 스트레스 많아요. 입시 스트레스 크지요. 여기 강남 대치동 학원가 가득하잖아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힘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눈물이 왜 흐르는지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집에서 우리 손자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잘 듣는 리더가 좋은 리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필요해요. 이건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예를 들으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때로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같이 노는 거예요. 눈높이를 아이한테 맞춰서 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아이가 보는 유튜브 콘텐츠도 한번 같이 보고 같이 함께 노는 역할, 이게 친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과 진지하게 성경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친구같이 같이 어울려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노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배로서 다가가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선배는 내가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존재인 거예요. 교회 학교의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선배입니다. 내가 그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낸 것이죠. 중고등부 선생님이면 중고등부 시절이 본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선배와 후배의 관계예요.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구역장은 구역 식구보다 나이대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인생의 선배예요. 육아의 선배예요. 우리 아이는 벌써 시집장가 다 갔고 구역 식구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자녀들도 있고, 그럼 뭐 힘들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머리 빠지고 힘든지 몰라요. 그럼 나는 이미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게 선배로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섯 가지 역할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여섯 가지 역할을 잘하는 리더가 좋은 코치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구성원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활동이 바로 코칭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특히 스포츠 뉴스를 보면 코치라는 단어와 트레이너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먼저 트레이너를 한번 볼까요? 트레이너의 어원은 트레인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은 기차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7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늦어서 7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이미 출발했습니다. 제가 기차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습니까? 손님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기차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차가 바로 리더고요. 손님이 학생,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 구성원들인 거예요.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리더가 이거 하세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너가 할 일이에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어요. 헬스장에 갔더니요, 이게 PT를 두 번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헬스장에는 무료를 두 번 해줬어요. 그래서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그 옆에서 그 선생님, 이제 헬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당신 몸무게면 20kg 정도는 들어야 된다. 20kg 한 10번을 들고 3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8개부터는 잘 못하겠더니 이 옆에 있던 이 헬스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합니까? 계속하라고 합니까? 네,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내려놓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하래요. 3세트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3세트까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인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걸 다 시켜야 돼. 이 손님 학생은 따라해야 돼. 무조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그런데 코칭은 아니에요. 여러분, 코칭의 어원이 되는 게 COACH, 코치인데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마차라고 나옵니다. 마차. 정확히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중세시대 헝가리 지역에 있던 도시 이름이 코치래요. 그 헝가리 그 나라 안에 코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대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핸드백의 메이커가 코치가 있죠. 그거 보시면은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가 마차가 돼 있습니다. 코치, 옆에 막 보시는 분 계세요. 지금 코치 백을 들고 계신가 봅니다. 자, 마차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문양이 마차입니다. 코치라는 단어가 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차는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립니다. 손님을 태우고 손님이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자 그러면 강으로 가고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습니까? 손님에게 있습니까? 손님에게 있죠. 여러분, 이 마차가 리더 그리고 손님이 구성원인 거예요. 주도권은 손님에게 있어요. 구성원들에게 있어요. 교회 학교를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차의 역할은, 선생님의 역할은 이 손님,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치로서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코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냥 보통 인간도 아니고 인간 아래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전체적으로 다 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리더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셔서,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코치가 되어주신 사건이에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맡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코치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자, PPT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할게요. 온라인 시대, 디지로그 시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제는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는 우리가 일상화가 됐잖아요. 현장도 모이고 온라인도 모이고. 현장 온라인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단어가 여러 가지를 지금 혼용해서 사회학적으로도 쓰고요, 학계에서도 쓰고요, 경영학계에서도 쓰고요, 교회에서도 써요. 그 단어들이 온라인, 디지로그, 피지컬 뭐 이런 단어들을 써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단어는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디지로그는 뭐예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입니다. 피지털은 디지털 플러스 피지컬. 그 다음에 온라인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다 같은 뜻이에요. 한마디로 온라인에서도 모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모이라. 대면으로도 모이고 디지털 안에서도 모여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좋은 교육이 일어납니다. 이제는요 두 개를 다 잡아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경향, 속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 이제 박스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러스 레트로 문화. 여러분 디지털 문명으로 대변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디지털 기기, 디지털 문명, 디지털 문화 여러 가지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디지털 기계가 계속 발전하고 앱들이 발전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다 매몰돼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본연의 것을 추구하거든요. 인간 본연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레트로 문화입니다. 옛날 거를 회귀하는, 옛날 걸로 돌아가는 문화가 있어요. 옛날 거를 그리워하는 문화가 있어요. 인간미를 추구하는 문화가 있어요. 인간다움을 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레트로 문화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 LP판을 수집한대요. 젊은 세대가 LP판, 대학생들이 LP판 아시죠? 찌직찌직거리고 LP에 우리 향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대학생들이 돈 주고선 수집을 한대요. 이게 레트로 문화입니다. 레트로. 인간 본연의 감성, 인간미를 추구하는 게 우리 속성,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안에 들어가면 다 디지털 기계 같아 보이잖아요. 다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좋은 차일수록 그 안에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 본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균형이 깨졌어요. 어느 교회는 너무 오프라인만 계속 얘기하고요. 어느 교회는 온라인만 얘기해요. 디지털만 계속 얘기해요. 시대가 이제 디지털이다. 다 디지털화하자. 다 온라인으로 가자.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균형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 속성이 다 있으니까. 온라인 디지털은 우리의 편리함을 주니까 우리도 맞추려고 노력이 하게 돼요. 편리하잖아요. 스마트폰 편리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인간 본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니드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에서 공동체 게임, 레크레이션, 그 교회가 제일 잘해요. 그게 레트로 문화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 계속 옛날처럼 레크레이션을 한다. 그게 강점일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게 인간 본연의 속성이거든. 같이 뭉치고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 몸을 부대끼는 게임하고 그게 강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음 구성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참여의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교회에 이제 익숙하게 오는 그 발걸음이 이제는 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아쉽지만 그렇죠? 만나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면서 주인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의 예를 들면 아이들 예배 시간에 사회, 기도, 뭐 성경봉독 다 시켜도 돼요. 애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학교 교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절대 아니죠. 그들이 잘 대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성경봉독 나와서 잘할 수 있게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훈련시켜야죠. 선생님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애들 세우면. 근데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뭐 행사, 또 프로그램, 기획, 진행 애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 뭐 할지, 올해 뭐 할지 운영, 계획, 아이들 참여시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육 총괄 목사를 할 때요. 교사회를 할 때 학생 임원을 꼭 들어오게 했어요. 아이들이 그 임원은 하는 역할이 애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회의 때 애들 입장을 대변해 주면 아 그렇구나 그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너네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이거 하고 싶다. 애들 의견이다. 그러면 본질적인 건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면 애들 의견 다 수용해 줍니다. 그래 그거 하자.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디어 채택해 주세요. 아이들의 아이디어. 여러분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구역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경우 뭐 밖에 나가서 뭐 먹을래? 외식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이.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메뉴 정하는 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건 애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엄마 아빠가 정하지 않고. 예를 든 거예요. 비본질은 애들 의견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적재적소에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요 선물을 오프라인에서 그냥 주는 거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바로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주는 거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연구해본 결과는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기프티콘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고 그게 뭐냐면 상표명은 말할 수 없고요.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이스크림 이게 싱글 콘, 싱글 컵 아이스크림 회사 유명한 데 있죠? B로 시작하는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주면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선물을 주는 것도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특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삶의 공간에서 칭찬받을 곳이 없어요. 집에서는 잔소리 많이 듣죠. 학교 가면 성적 가지고 칭찬받는 애도 있고 받지 못한 애도 있고 학원 가면은 여러분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친절합니까?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선생님들 안 친절해요. 너무나 신기한 게요. 선생님들 말이 되게 거칠어요. 학원 선생님들. 그러면 그럴수록 인기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으로 봤을 때는 애들이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좋은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의 방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야 너 잘생겼네 너 멋있네 이게 아니라요. 와 너 안경 모양이 오늘 너 헤어스타일과 너무 잘 맞는다. 이게 구체화된 거예요. 개별적인 거.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다섯 가지 영역이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다섯 가지의 교육, 목회 영역, 목회 영역, 교육의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캐리그마, 레이트로기아,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밖에서 선포되는 건 전도입니다. 그게 캐리그마고요. 그 다음 레이트루기아는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핵심이고 그 다음 예전,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이 레이트루기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과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공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이게 디다케입니다. 그 다음 코이노니아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눔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교회 안 봉사와 섬김, 교회 밖 봉사와 섬김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곳이 많죠.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다 봉사예요. 성가대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영상팀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가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이 모든 게 다 교회 밖 봉사와 섬김 디아코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학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학교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는 캐리그마와 레이트루기아를 한번 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캐리그마와 레이트루기아를 잘할 수 있을까? 캐리그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 시간에 이제 선포예요. 레이트루기아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본질을 지키면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형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세요. 중요한 건 본질은 지켜야죠. 본질은 정확히 지키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애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반응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도요. 보통은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아이들 예배 때 찬양을 하죠. 근데 영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은 영상이 다 있어요. 찬양 영상. 그것도요. 라이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라이브 영상 유튜브를 틀고 그다음 그 곡을 이 현장에서 같이 하면요. 마치 그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회 문화, 찬양 집회 문화를 그리워해요. 1,000명, 2,000명 옛날 코로나 전에 모여서 연합 수련회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황에서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예요. 현장에서 찬양하면서도 영상으로는 그 집회 영상을 틀어주고 그럼 내가 찬양하면서 그 영상 안에 들어있다라는 착각을 느끼게 되면서 더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요. 다음 세대 설교는요. 다양해야 됩니다. 설교 형식이 다양합니다. 애들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전달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의 전달 방식이에요. 애들은요. 그 전달 방식이 마음에 들면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전달 방식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으면 내용을 듣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다양화된 설교의 형식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 설교는 뭐 원포인트 설교 뭐 첫째 둘째 셋째도 하고 첫째 둘째도 하고 뭐 이야기 설교도 하고 영화 설교도 하고 뮤지컬 설교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깨닫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제 많이 드릴 텐데요. 온라인 예배는 이제 실시간으로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출석 체크, 공동체를 강조해야 됩니다. 왜 실시간 예배 여야만 하냐면은요. 여러분 예배 신학자들이 예배 신학을 연구할 때 예배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공식적, 공적이에요. 공적 모임, 공식적 의식.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적, 공식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 자리의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게 공적, 공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사장이고 여러분이 사원인데 우리 회사의 점심시간은 10시에 먹어도 되고 11시에 먹어도 되고 12시에 먹어도 되고 퇴근 전에 5시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점심시간은 비공식적 점심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회사의 점심시간은 12시 2층 구내식당에서 모여서 먹습니다 하면 이 회사의 점심시간은 공식적 점심시간입니다. 왜?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였으니까. 이게 공식적의 전제입니다. 예배는 공식적 모임이거든요. 공적 의식이거든요. 그럼 모여야 돼요. 같은 공동체가 한 자리. 현장에서 모일 수 없으면 온라인이라는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뭐 유년부 아이들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죠. 온라인 예배. 그때는요. 엄마 아빠를 교육해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고 태도에 대한 잔소리는 효과가 없어요. 태도에 대한 잔소리 하다가 엄마 아빠와 싸우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애들과.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엄마는 깨우고 야 똑바로 앉아 이러다가 이제 막 싸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모델이 되십시오. 엄마 아빠가 모델.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 예배 켜놓고 열심히 엄마가 율동하고 따라하고 기도 간절히 하고 그럼 아이들이 보고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다음 디다케입니다. 여러분 디다케는 교육과 훈련인데요. 이것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여기 계신 다양한 곳에서 교회 봉사하시면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도 자기가 맡은 곳에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영상 촬영과 또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필요하죠. 우리 서울교회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힘들다면 이제는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유튜브에는 좋은 영상, 퀄리티 있는 영상이 차고 넘칩니다. 전문가들의 좋은 영상 차고 넘쳐요. 이미 넘쳐납니다. 좋은 영상.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영상을 잘 활용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활용하면 되지. 지금은 너무 영상 제작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린 본질을 지키고 그걸 더 개발해야 될 텐데,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상을 더 잘 만들까, 여기에 시간을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좋은 영상이 많아요. 유튜브에 쌓여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와 교사는 영상 올가니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영상 올가니저의 역할은 만드는 역할이 아니야. 메이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영상을 분별하고 분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가 있죠. 우리 청소년부에 한 4주 코스로 애들에게 간증 집회를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럼 간증 집회에 강사를 직접 초청하려면 너무나 많은 뭐 에너지가 들고 예산도 들죠. 그럴 필요 없이 유튜브에 아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너무나 좋은 간증자들이 많아요. 뭐 연예인 간증도 있고 가수 간증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와 뭐 목회자는 분별하는 거예요. 애들 눈높이에 맞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간증하는 사람 영상을 잘 찾는 거예요. 그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1주차 때는 고난, 2주차 때는 희망, 3주차 때는 진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간증 영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주는 고난이라고 딱 잡았으면 거기에 맞는 간증 영상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가 할 역할은 간증에 맞는 이제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질문지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간증자의 삶 속에서의 고난은 뭐였습니까? 간증자는 고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증자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이 왔을 때 뭐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간증을 듣고선 깨닫고 느끼고 뭐 배운 점은 뭡니까? 이 질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간증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다음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이 질문지를 갖고 나눈다면 이건 단순히 영상만 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간증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영상을 갖고 만든 거라는 거죠.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영상을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거기에 몰입이 되지 마시고 좋은 영상 많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화하자. 우리 교육부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여러 가지를.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 학교에 남아있는 소수들이 있어요. 소수지요. 대부분 교회 소수예요. 어떤 교회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교회 학교 애들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신세 한탄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기회를 봐야지. 저는 기회가 뭐냐 생각했을 때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기회라니까요. 얘네들은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든 교회를 지킨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 소수 아이들을 잘 우리가 키우자는 거예요. 열두 제자 프로젝트, 칠집사 프로젝트. 여러분 하나님 사전에서는 다수를 쓰시지 않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열두 집사, 열두 제자,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칠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하지 않고 소수를 택하셔서 그 소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남아있는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킵시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잘 나오는 그 소수 아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일당 백, 일당 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코이노니아인데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제잖아요. 이제 코이노니아를 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동선신방을 해보세요. 동선신방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아이들의 동선에 선생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동선에 학교, 학원, 집. 그럼 그 동선에 선생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 앞에 딱 나타나서 너 어디가? 그러면 저 이제 학원 가요. 그러면 학원에 같이 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심방이에요. 동선심방, 마스크 쓰고. 이 동선심방을 해보세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 이게 다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학원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한 뭐 햄버거 세트 주면서 나중에 혼자 먹어. 힘내. 이게 동선심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요즘에 이제 택배 많이 이제 하잖아요. 주문하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요즘에 자기 이름으로 택배 받는 걸 그렇게 원한대요. 다 엄마 아빠 이름으로 택배 오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받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으로 택배 한번 보내주세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택배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애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이제 교회 학교와 같이 연기할 때 제일 핵심은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부모, 교사 연계, 가정교회 연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제는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열려야죠. 그래야 뭐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가정예배 하라고 할 때 할 거 아닙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손편지 쓰는 거예요. 손편지. 레트로 문화. 손편지 쓰기. 그래서 손편지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써주세요. 손편지 내용은 아이들의 활동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 아이가 이렇게 잘 드렸어요. 공과 이렇게 했어요. 극대화해서 긍정적인 것만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 달에 뭐 부서 행사라든지 준비물이 있으면 그 공지사항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손편지로 쓰세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빡빡하게 제가 한번 써본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서울교회 뭐 김성준 교사입니다. 막 소개하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배와 공과 상황에 대해 긍정적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 아이는요.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려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아이입니다. 딱 한 번 맨 앞자리 왔어요. 그래도 극대화해서 써주는 거예요. 공과 시간에 얘는 질문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질문 딱 한 번 했어요. 그래도 극대화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11월이려면 11월이라고 가정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아이 편에 뭐 과일 하나 보내주세요. 공지사항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부모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구절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손편지를 써서 부모님들한테 보내보세요. 엄청 감동합니다. 왜? 이렇게 했던 선생님이 아무도 없거든, 기존에. 해보세요. 너무너무 감동할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코이노니아 부분에서 이제 시대는 소그룹 시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위드 코로나 지나고 완전 코로나의 위협이 없어져도 저는 소그룹 시대가 계속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그룹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이들 만나게 해주세요. 소그룹을. 공과로도 만나고 학년별로도 만나고 지역별로도 만나고 교회 안에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취미별로도 만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별로도 만나는 그런 소그룹을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세요.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그룹 캠프 수련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담형은 소그룹 수련회예요. 아이들과 함께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쌍방향 소통의 상담형 수련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에 가서 소그룹으로 봉사하는 봉사형 수련회.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요. 그 불멍 아세요, 여러분? 바베큐 파티하고 그 불 때우면서 가만히 멍 때리고 음악 듣고 이거 되게 원한대요. 그래서 캠프형 힐링 수련회.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타고 중요한 여행지를 다니는 여행 컨셉형 수련회. 그 다음에 국내 성지순례를 미션 수행형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리고 이제 순교자 누구 목사님 비석 앞에서 사진 찍기. 그 다음 거기에 써 있는 글 다시 내가 내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해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순교하셨는지를 정리해 오기 등등 미션을 주는 미션 수행형의 수련회를 국내 성지순례로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이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인데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어디 가서 봉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교육은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들에게 편지 쓰기. 우리 교회에 의료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협조를 얻어서 편지 쓸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 그 부서에 있는 인원들 받아서 우리 교회 애들이 편지 써주는 거예요. 이름 다 쓰면서. 그러면서 수고하신다고 보낼 수도 있고요. 취약계층의 의료용품을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모아서 직접. 그 다음 디아코니아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무조건 교육이 있어야 돼요. 이 헌금의 의미가 뭔지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게 하는. 그 다음에 캠페인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 실천하기. 월별로 이 캠페인 시리즈를 진행시키면 아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아코니아 모델용 모델을 통한 영상 교육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손양호 목사님 영상, 서덕평 선교사님 영상, 안수현 의사 영상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이런 영상들 이제 모델이죠. 디아코니아의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 교회와 연결된 기관에서 직접 봉사를 할 수도 있죠. 코로나 좀 더 풀리면 직접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가정 연계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 연계도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조금씩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어머니 기도회 만들어 보세요. 어머니 기도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신앙적 영향을 주는 존재가 어머니거든요. 직접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면 12시쯤에 점심시간에 뭐 2주에 한 번이든 3주에 한 번이든 온라인 줌에서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 하는 거예요. 공통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친해지면 이제 우리 아이의 개인 기도 제목을 꺼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정연계 교육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엄마 아빠와 교회학교 교사가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묶여져야 되거든요. 그럼 온라인에서 묶여질 때 제일 좋은 온라인 플랫폼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그룹은 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지금 대부분 사용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애들은 쓰지 않아요. 다 지금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써요. 60대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엄마 아빠와 교회학교 교사가 같이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은 장점이 영상자료, 문서자료를 다 올릴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요. 자료 공유도 가능하고 직접 큐티 나눔도 할 수 있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좋은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엄마 아빠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매주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카톡이든 아빠 카톡이든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 다 보내시든 어떤 걸 보내주시면 좋겠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공과 공부 브리핑입니다. 다음 주에 공과 우리 이렇게 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주제, 본문, 포인트 두 개. 이 정도만 정리해서 첫 번째 파일로 올려주고요. 두 번째 파일은 주중 과제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주중 과제를 선생님이 이제 만드셔가지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주중 과제는 참여형으로 하셔야 돼요. 참여형. 엄마 아빠와 아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시자가 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주중 과제. 당연하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는 과제로 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이번 주 가정예배 매뉴얼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파일은. 근데 이번 주 가정예배 매뉴얼은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예시만 넣어주면 돼요. 예시만 넘겨주세요. 그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주일 가정예배 해야 될 거를 고정시키세요. 뭐 월요일에는 우리 가족 찬양정에서 부르기, 화요일에는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나누기, 뭐 수요일에는 예수님께 짧은 감사 편지 쓰기, 목요일에는 성경 한 장 같이 읽기, 뭐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 나누기, 토요일에는 중보 기도하기, 뭐 주일에는 좋은 영상 시청하기. 이게 정해요. 고정시키세요. 그럼 매주 교회학교 선생님은 월화수목 금토주일에 맞는 예시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월요일은 아빠가 좋아하는 찬양을 정해서 부르세요. 예를 들면 202장 찬양 이렇게. 화요일에는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나누는 거잖아요. 이번 주는 우리 아이,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정해주는 거예요. 예시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 짧은 감사 편지 쓰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엄마가 예수님께 예쁜 편지,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목요일에는 성경 한 장 읽기니까 이번 주에는 미가서 2장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넣어주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 나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막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학교 생활 어떻게 인도하셨나, 유치원 생활 어떻게 인도하셨나, 은혜를 나누세요. 예시를 넣어주고. 토요일에는 중보기도예요. 세계, 국가, 교회, 선교지, 학교, 회사, 영역 있잖아요. 중보기도의 영역. 그럼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정해서 매주 예시를 보여주시면 돼요. 주일에는 좋은 뭐 영상, 성경 만화라든지 기독교 영화라든지 그 영상 링크를 첨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 파일로 만들어서 앞에 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단체 카톡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파일로. 그래서 세 개를 매주 올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과 공부 브리핑, 두 번째는 주중 과제, 세 번째는 가정 예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걸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정 연계를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복잡하게 하면 많은 부담을 갖게 하면 안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좀 눈높이를 낮추셔서 차근차근 천천히 할 수 있게. 가정 예배도 이렇게 예시를 주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부담을 주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시작 지점은 좀 눈높이를 부모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한 시간보다 길어졌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과 교육, 나눔, 전도, 이 모든 교회 교육의 영역이 우리 서울교회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가득 차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와 학원과 또 미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좋은 리더십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리더, 좋은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